네, 로마서 좀 같이 펴시고요. 또 진도를 조금 나가십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로마서 8장에서 29절서부터 해서 30절까지의 그 내용을 읽고 나서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29절과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그분께서 아직 못 찾으셨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아멘. 자, 성경에서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이제 진술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구절인데 참 너무 아름답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 두 구절 안에 이렇게 지금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이 전체 프로세스를 이렇게 간결하게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미리 아셨고 그 미리 아신 자들 예정하셨고 그래서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그래서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는 이러한 진술인데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 구절이 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근거 구절 중에 또 강력한 하나의 구절로 이제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정하셨다 하는 이 표현 예정하셨다, predestinate, destinate 하는데 pre, 앞서서 이전에 destinate 했다는 predestinate 하셨다는 이 표현이 이제 이것이 이제 가르쳐지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소위 이제 칼빈주의라고 하는 운명론, 과학적으로는 이제 결정론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이제 잘못된 성경 교리를 이제 가르치는 그러한 구절처럼 이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한국에 살면서 특별히 이제 장로교가 기독교 전체에 마치 주류 이제 가장 정통인 것이냐 이렇게 이제 잘못 이 뿌리 내려진 이런 풍토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칼빈주의가 이야기하는 바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칼빈주의 예정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보다가 중간에 이제 멈췄던 것인데요. 칼빈주의는 간결하게 튤립 교리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칼빈주의 5대 강령을 그 영어로 앞자만 이렇게 따보니까 TULIP 이제 이렇게 돼서 튤립 교리다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이것이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 이 이제 거의 똑같은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 칼빈주의는 사실 칼빈이 고안한 어떤 이론이라기보다는 로마 가톨릭의 그런 이론을 칼빈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BC 한 420년경에 이제 살았던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이론 이것을 이제 어거스틴 거쳐서 이제 이 칼빈이 이제 그대로 이제 주장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이 5대 강령의 이제 첫 번째가 total depravity 그래서 전적 타락이다. 모든 인간이 지정의가 100% 다 이제 타락했다. 그래서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너 좀 내게로 좀 와라. 아무리 값 없는 자는 목마른 자는 값 없이 와서 포도즙과 젖을 사라. 아무리 이렇게 초청을 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와라, 와라, 와라 해도 이 초청에 반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아예 그냥 그 지정의 자체가 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살아나기 전까지는 구원을 요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웃기게 돼 있는 그런 이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나기 전까지, 우리는 사실 그게 구원이라고 믿는 것인데, 영적으로 살아나기 전까지는 인간이 구원을 요청할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구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이상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진지하게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누군가가 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복음에 반응해서 나왔다면 그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은 나온 그 순간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그 나온 것이 구원받은 사실을 그냥 증명하는 것, 입증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살아나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고 믿는 거거든요. 살아나는 것 자체가. 범법과 죄들로 인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죽어있던 자를 살리시는 게 그게 구원이라고 믿는 건데, 칼빈주의의 교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아예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완전히 무능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러나 누군가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이 인간의 어떤 상태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A, B, C, D 중에서 A와 C를 그냥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 선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B와 D는 뭐냐? 걔네들은 그 유기견처럼 유기 됐다는 거예요. 선택 예정과 유기 예정,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 이 하나님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피를 흘려 주셔야 되는데, 이 피를 그럼 누구를 위해 흘릴 것이냐? 예수님의 피가 분명히 짐승을 위해서 흘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짐승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사를 위해 피 흘리셨나요? 아니에요. 천사는 한번 반역했으면 영원히 그냥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천사는 기회가 없어요. 똑같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천사는 구원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그냥 한번 반역하면 끝이에요. 짐승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건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 흘리셨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예수님이 모든 돌멩이 하나를 위해서도 피를 흘리신 건 아니기 때문에 제한속죄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땐. 그러나 칼빈주의가 말하는 제한속죄는 그것이 아니라, 아까 그 ABCD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무조건 선택하신 A와 C만을 위해서 이 예수님의 그 피를 흘려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B와 D는 애초부터 하나님이 유기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는 피를 흘릴 필요조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롯 유다처럼 이런 죄인들까지를 위해서 왜 예수님이 그 고귀한 피를 흘리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칼빈주의자는 대단히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가롯 유다 같은 그러한 작자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피를 흘리실 수 있느냐 하고 묻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나는 최소한 가롯 유다 같지는 않아, 이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김정일이 같은 자를 위해서, 어떻게 히틀러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실 수가 있겠냐, 그렇게 사악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세탁기에 자기 아이를 놓고 돌리는 엄마 같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실 수 있겠냐. 무슨 얘기예요? 나는 최소한 그들 같지는 않다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인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뭔지를.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런 못된 놈들이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이게 나구나. 이걸 배우는 거였잖아요. 이게 나구나. 이스라엘의 그 반역과 끊임없는 반역과 그 타락과 이 불순종과 이 목이 뻣뻣한 것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나구나. 이게 인간이구나를 배우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칼빈주의자들은 최소한 자기는 그 정도까지 악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대단히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피가 전혀 낭비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주도해서 준비해 놓은 자들은 그냥 그대로 끌려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근데 이것도 사실 웃기는 것이 애초부터 저항이고 자시고 할 게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애초부터 ABCD가 다 죽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뭐 반응도 할 수 없었고 사실 저항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의 이제 모순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들의 논리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어쨌든 선택하는 그 순간에 이제 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살려놓으시면 그때에 이제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데, 살려놨을 때에 이제 살려놓은 상태에서도 저항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살게 해놔야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의지적으로 모셔드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꺼져 있으니까 의지의 스위치를 켜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을 부르면 그게 구원이 된다는 거 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는 일단 하나님이 그 의지를 켜놓은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 일단 켜진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선택 예정된 자들을 무조건 부르신 거고, 그들을 위해서 피값도 다 지불해 놓으셨으니까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런 논리고,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제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이제 성경적인 어떤 신자의 영원한 안전보장의 교리로 처음에 출발했던 것은 이제 아닌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는 본성을 하나만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본성으로 자기의 그 어떤 구원의 행위를 입증하면서 견뎌 나가는 그런 것이 원래 성도의 견인의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세상으로 다시 타락해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얘기는, 그럼 그 사람은 애초부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배운 그 이 신자 안에, 믿는 자 안에 두 본성, 이것과는 또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게 되면 몇 가지 본성? 두 가지 본성. 옛사람과 새사람, 두 가지 본성을 갖게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것이고, 칼빈이 원래 이제 이렇게 주장한 이 내용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한 본성만 갖게 된다, 이제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적 타락이 왜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 그때 했고, 무조건적인 선택이 또 왜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군데에서 인간의 의지를 전제로 해서 초청하신다는 거. 인간의 의지 자체가 스위치가 꺼져 있어서 아예 반응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런 초청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이거 이제 인간의 말로 할 때, 하나님이 바보이시든지, 이게 참, 무례해서 죄송한데, 그럴 순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인간만도 못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은 인간도 바보가 아닌 이상, 꺼져 있는 스위치에다 대고 뭔가를 이렇게 의지적으로 반응하리라고 기대하면서 호소하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이건 너무, 너무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초청을 이제 우리가 보았고, 그 다음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선택이라는 말을 할 때, 그것은 어떤 구원을 위한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 이제 선택하고 예정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모든 문제가 구원을 위한 선택과 예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것에 대한 이제 예정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그때 이제 했었고, 오늘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까지 그때 했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 군데서 저항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분명히 참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원치 아니하였도다. 저항할 수 있다는 거. 이들이 원치 않았거든요.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분명히 저항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에 관한 얘기를 쭉 하면서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도 내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항했었고 그 똑같은 그이 행태에 따라서 지금 너희들 지금 예수님을 죽인 그 세대 지금 너희도 성령님을 이렇게 거역하고 있다. 저항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했었어요? 맞습니까? 제한속죄에 대해서 안 했죠. 그때 제가 제 기억으로 제한속죄를 안 했는데? 맞나요? 순서가 이상하네요. 만약에, 제한속죄를 안 했으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도 안한 건데? 이게 몇주 만에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적어놓은 분들 없으세요? 네 번째부터 안 했나요? 그러면은 제한속죄까지는 했단 말씀인가요? 예? 제한속죄를 안 했어요, 제가. 그거를 그때 좀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한속죄 부분을 성경으로 찾아보질 않았어요. 근데 이 제한속죄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제한속죄가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보시죠.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그 흘려진 피가 이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만을 위해서 흘렸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자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런 성경 이런 부분들 중요한 구절들이니까 여러분 각자의 성경에 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예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만의 구원자라고 하십니까? 예, 모든 사람의 구원자라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자이신데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의 효력은 사실 모든 사람을 위해 열려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의 구원자예요. 그러나 그 구원을 의지적으로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에겐 실제적인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있다 이렇게 지금 일단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라. 자, 이상하게도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전반절밖에 안 읽는 것 같아요. 그 상반절만 읽으면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칼빈주의자들의 제한속죄 교리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명백하게, 너무나 명백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죄들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누구를 위해 흘려진 거예요? 구원받을 우리만을 위해 흘려지신 거예요? 온 세상을 위해 흘려지신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의 구원자라고 하셨고,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의 교리는 하나님의 그 피의 그 어떤 값어치를 대단히 이 제한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논리는 어떻게 이 귀하고 값진 예수님의 이 피가 구원받을 필요도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낭비될 수 있겠냐. 이거는 너무 값진 피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를 높이는 것처럼 얼핏 보이지만 사실은 그 피의 가치를 대단히 제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사람이 지은 죄를 빚으로 생각할 때 성경에서 그 죄를 빚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에 그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표현이 있죠. 흠정형에 뭐라고 돼 있나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한 푼? 그러니까 마지막 한 푼인가요? 마지막 한 푼까지 갚지 못하면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가 지은 죄, 여러분이 지은 죄,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지은 죄, 인류 역사상 살고 죽었던 모든 사람, 앞으로 살 사람,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우리가 돈으로 환산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5천억 원의 빚을 진다. 제가 평생 살면서 그걸 돈으로 환산할 때 5천억 원이다. 저만 5천억 원 지는 게 아니라 우리 정백씨 아버님은 5천억 1원을 지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모든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죄의 빚을 지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 그걸 갚아줘야 되죠. 그런데 인간치고는 그걸 갚아줄 수가 없어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으로 갚아야 되는데 자기 목숨이 10개인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목숨은 다 하나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누군가의 죄의 빚을 갚으려면 자기 죄의 빚을 갚는 것밖에 방법이 없단 말이죠.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다고 하셨고 누군가가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어떤 사람의 죄를 이제 이렇게 용서하는데 구약에서는 그런 용도로 주신 피가 짐승의 피였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짐승의 그 피값이 양의 피값, 양 한 마리의 피값이 제가 예를 들어서 사기를 친 죄 그거를 갚는데 이제 해당한단 말이죠. 그럼 어쨌든 사람의 그 짐승의 피 말고 사람의 어떤 피, 의로운 사람의 어떤 피를 흘린다 하더라도 그 피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죄를 감당하는 것으로 끝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그러면은 얼마의 가치가 있겠냐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처녀를 통해서 인간의 남자의 그 유전자가 들어가지 않은 채 성령님의 씨로 말미암아 여자에게서 이렇게 몸만 빌려서 이렇게 인간의 육체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하나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지금 이 남자 없이 그렇게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인간이 되셨을 때 그 피가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 자신의 피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적인 분이 영이신데 하나님 영이신데 무슨 피가 있나? 물론 이 아버지 하나님이 피를 가지고 계신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인간처럼 피를 가지셨는데 그 피의 가치가 이게 하나님의 피의 가치를 갖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피값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수십 경원어치 정도 될까요? 무한하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잖아요. 우리가 100년 사는 사람 이 생명보험에서 그 사람 사고로 죽었을 때 보험료 산정했을 때 100살까지로 산정해서 그걸 값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영원히 사는 존재의 그 보험료 사망보험금 탈려면 얼마 줘야 될까요? 예, 영원한 값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자신의 피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무한하단 말이에요. 그 피값 자체가 무한하단 말이에요. 그 무한한 값을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인간의 숫자가 얼마나 많든지, 인간이 얼마나 오래 살든지, 인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영원히 갚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예수님의 그 피의 값이 영원하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갔다가 아무리 오래 그 천국에서 버틴다 하더라도 어떤 일정 기간 지나면 그 피의 효력이 다 하면서 우리가 쫓겨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그분의 피값이 영원하고 그 영원한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고도 남도록 이렇게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구약의 희생 건물 중에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 어떤 그 분량에 맞게 딱 그것만을 위한 그런 희생이 아니라 이렇게 넘치게 이렇게 희생 헌물을 드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넉넉하게 그렇게 다 갚아주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피라고 하신 그 피의 효력과 가치는 인간이 얼마나 많든지에 상관없이 다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의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 인간을 위해서 그 흘려주신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이게 구원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으로 제한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긍휼과 그 사랑을 사실은 제한하는 거예요. 자, 명백하게 여기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디모데전서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자, 여기도 여러분이 이제 읽으면서 바로바로 체크가 되시죠? 누구를 위한 대속물? 구원받을 사람만을 위한 대속물, 그렇죠? 예,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라고 분명히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명백한 구절들이 있는데 그런 논리를 개발해낼 수 있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너무 명백하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 구절을 놓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대속물이라고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에서 이런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때의 이 모든은 정말 모든이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들 모두를 모두라고 부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하죠? 그런데 이게 사람의 어떤 논리에 자기 이 생각을 이렇게 끼워 맞추도록 아예 그렇게 자기의 이 판단력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이런 구절을 봐도 그냥 그렇게 보여요. 예. 그게 맹종이에요. 그게. 예.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 흘려주신 그 피의 효력이 몇 사람에게만 미치느냐, 모든 사람에게 미치느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자, 이때 이 한 사람 할 때 이 한 사람 예수님 맞죠? 예수님이 몇몇 사람을 위해서 죽었으면 몇몇 사람이 죽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네요. 예,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 이렇게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맞다면 이건 맞죠. 맞는 말인데 어쨌든 그렇다면 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그 논리를 지금 전개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하고 이제 가정법을 썼지만 이것이 어떤 사실도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한 그런 가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게 맞잖아. 그러니까 예, 모든 사람이 죽은 거야. 이런 논리로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성경 분명하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예, 비슷한 맥락인데요.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노니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렇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선택된 몇 사람이 아닙니다. 예,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빠른 속도로 읽고 넘어가십시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선택받은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그렇죠? 예, 모든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메시아 시편이죠. 이사 시편이 아니라 메시아 그 이제 그 구절인데 이사야서 53장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죠? 선택된 몇 사람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불법을, 모든 인간의 그 불법을 다 예,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구절인데요. 예, 얼른 하고 마치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여기에는 모든이란 말이 안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왜 이 구절을 인용했나? 여기서 이제 이 구절을 인용한 분, 저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구절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보게 된 건데요. 이분의 논리는 그겁니다. 여기 예, 지금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 이단의 그 교사들, 예,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그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한다. 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잘 보시면 그러면 바꿔서 이 논리를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고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이 구절을 해석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거짓 교사인 이 사람을 위해서도 어쨌든 피로 값주고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논리가 이해하시나요?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거든요. 베드로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면은 말을 바꿔서 얘기할 때 이러한 도대체 형편없는 이러한 거짓 교사일지라도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도 어쨌든 예수님은 죽어주신 분이다. 그런 논리라는 거예요. 성경의 지금 이 논리는. 이해가 안 가시면 요거는 그냥 넘어가십시다. 예. 비슷한 구절이 지금 히브리서, 다 됐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만 마지막으로 하나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자, 여기도 보니까 지금 이 구약에서의 이 어떤 이 형벌도 대단히 무거운 형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역한 자들이 대단히 큰 형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신약 시대에 그 성령님을 이렇게 이 거역하고 한 자들은 신약 시대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죽은 그런 자들은 얼마나 더 큰 형벌을 받겠느냐? 이 은혜의 시대에 이 복음을 거절하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큰 형벌을 받겠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문맥인데 거기에 보면 표현을 잘 보니까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겼어요. 지금 이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영계 무례히 행하면서 형벌로 떨어져야 될 이 사람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A라고 해보십시다. 예. 잠깐 여기를 잠깐 보시죠. 이것만 이해하고 끝내십시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았어요. 은혜의 영계 무례히 행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연히 받을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묘사 중에 또 뭐가 하나가 있는 거냐면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논리에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취해보면 자기 이 사람을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라고 성경이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다면 아까 이 칼빈 주제의 논리처럼 어떻게 가롯 유다와 같은 자를 위해서도 그 귀한 고귀한 피를 흘리며 낭비하실 수가 있어 하는 내용과 지금은 여기는 보니까 심지어 이런 자들까지도 어쨌든 피를 위해 피를 흘려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표현이 뭐였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그 언약의 피, 이 사람을 위해서도 구별한 그 거룩한 언약의 피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성경의 논리는 이렇게 지옥에 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어쨌든 예수님은 이미 피를 다 흘려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무시하고 그거를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 다 엄청난 빚을 진 그런 빚을 진 자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의 그 빚을 다 탕감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도 남는 값을 지불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떤 사람은 그걸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실제 죄가 그 죄의 빚이 용서된 그것을 누리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다 갚아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사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믿고 안 받아들이면 사면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칼빈주의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 구원받을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그 논리가 성경 여러 구절에서 볼 때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피의 효력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미리 조치를 다 취해 놓으셨다. 피값이 충분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시간이 또 좀 지났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찬송 없이 그냥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사람의 그 구원을 위해서 참 여러 가지로 참 세심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보존을 해주셨건만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고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어떤 논리의 틀에 끼워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될 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심지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에 대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그렇다면 나는 어차피 예정도 안 돼 있을지도 모르니까 나는 아예 참 이걸 믿을 생각도 안 하게 되는 그런 참 너무 안타까운 일까지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참 묵상하고 공부하고 살펴보고 따져보고 비교해 보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주시고자 했던 그 정확한 그런 의미들을 잘 파악하게 하시고 이리저리 교리의 바람에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믿고 또 가르치는 그러한 것들 중에 주님께서 바로잡으셔야 할 것들이 있다면 주님 저희 열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저희에게 교정시켜 주시고 또 확신을 주셔서 저희가 올바른 것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